할렐루야. 오늘 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셨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영적 예배가 되게 하라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에 은혜롭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이 되겠습니다. 복의 근원. 대표해서 배남주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또한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같은 자리에 교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저를 함께 모이며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 성령의 은혜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던 그 약속을 믿으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할 때 저희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들에 귀 기울이고 그것들의 아버지를 하나님 음성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이 시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어진 말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하는 아버지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아버지는 아프지 않고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속히 저희들이 예배하며 모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아버지께 삼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 또한 기도하는 것은 각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그들에게 전해야지만 아버지는 이 시기에 그러지 못한 그 상황과 또한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 나아가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헛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 시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더욱 하나님의 음성과 아버지 말씀을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 말씀을 들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아버지를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생명된 아버지의 성령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된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짐으로 그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 속에 아버지의 뿌려내려지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아버지라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버지라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일렐베르그 여리문답 주보를 보시고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1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라 부릅니까? 유는 힘을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우리의 가장 큰 선지자와 교사가 되셔서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뜻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계시해 주시며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단번으로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되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이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보호함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참 주신 은혜로 어려울 때 경건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고 또 특별히 예배당 공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31일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또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기에 온 교우님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실하게 참 드리고 또 우편으로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보에 우편물이 조금 늦게 도착하면은 그 헌금 내역 명단이 뒤에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빠짐없이 잘 계수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보내드린 주보와 또 헌금 봉투를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가 목장에서 기도와 또 혹은 교회에서 물질로 섬기는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제가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화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같이 함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삶의 근황도 묻고 그렇게 하도록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무실 계속해서 오픈되어 있고요. 카톡방 교회 웹사이트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콩예배가 이제 참 속히 회복되어야 되는데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당회와 카운슬을 또 결정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늘 예배 후에 4월 정기 당회 카운슬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 예배당에서는 우리가 또 모여서 함께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함께 정성스럽게 모여 예배 예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을 십일조와 감사의 물, 구제의 물, 선교의 물, 학사의 물, 또 특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예물이 예수 이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영육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 모든 또 어려움과 악에서 보호받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7절.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우리가 오늘 1장 2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앉으시고 우리 항상 고백했는데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고 또 해보고 말합시다.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 고백들 했는데 이 시간에는 오늘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우리 스스로 한번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을 보고 한번 그렇게 축복하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있으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3장 이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문제인데, 그다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주의 택한 백성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참으로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제 시작과 결론은 항상 소망이지 절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끝을 이렇게 바라보고 답을 알고 있으니 담대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변해도요, 항상 우리 앞에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범사의 여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말하는 이 야고보서, 예수님 동생 되는 그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그 1장 1절에서 오늘 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는 2절에서 오늘 특별히 8절 여기까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 제목이 시련당할 때 기뻐해야 할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 다 시련과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시련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에 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이 권면은 참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가당찮은 그런 참 권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험으로 인해서 시련이 있고 이러면은 괴로울 수밖에 없고 화도 나고 좌절도 되고 자책감도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심지어는 뭐 하느님까지 원망하고 탓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왜 그렇게 할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좀 알고 있으면은 금방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권면을 듣는 대상은 그 당시에 누구냐면은 1절에 나옵니다. 그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면서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열두 지파라고 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흩어졌다라는 말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헬라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참 사용하기를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이는 거 이런 걸 좋아하지 흩어지는 거 이런 굉장히 싫어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은 그들 마음 가운데는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어졌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 흩어버릴 것이다 막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흩어버려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흩어진다는 마음 이런 것은 그런 말은 잘 사용 안 해요.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참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이제 그 12지파에게 무난한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우리 모이자,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그 이제 히브리어로 베사나 합바와 비룰살라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때 우리 유월절 끝나고 다 예루살렘에서 모이자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는 놀랍게도 흩어지는 것을 좋게 봤어요. 이 당시의 흩어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박해가 닥치게 됐어요. 그냥 뭐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순교를 막 당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얼마나 기쁩니까? 제사함 받고요, 천국에 소망 두고요, 하나님 기뻐하신 선한 뜻을 위해 살아야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는데 시험과 시련이 닥치자 그저 그냥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안락한 일상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가정과 또 여러 가지 사업과 부부와 자녀들 다 헤어지고 경제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이제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고 시련이 닥치니까 이거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다 흩어진 거예요. 직장을 가졌거나 생업을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 나누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뭐냐면은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야 하는가? 주님이 계획하시는 복음 전파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막 당할 때 기뻐해야 하는 이유, 흩어졌을 때 주님 기뻐하는 복음 전파에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여기서 이르러 이 말은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은 권능받고 난 뒤에 흩어지면 이 말입니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흩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당시에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루에. 그리고 5,000명이 막 그냥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이런 일입니다. 그 교회를 들어오게 되고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기쁨이 충만해서 한마음으로 떡을 대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사랑을 나누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시련이 닥친 거예요. 시험을 받게 된 거예요. 다 그냥 막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 상태를 사도행전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니라. 흩어지니라. 시험이 있었어. 시련이 있어. 흩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든 땅, 생업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 흩어져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야고보는 기쁘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쁘게 생각한다고요? 하라고요? 주님이 계획하시는 복음 전파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온누리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실 참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 시련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예배당에 참 모이지도 못하고 우리가 다 흩어져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사실 벌어졌습니다. 우리 고국에는 알다시피 일제강점기에도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6.25 이 사변 전쟁 때도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고요. 우리 미국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거 공개적으로 막은 일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예배도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리 흩어져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한 지가 6주째입니다. 오늘이 6주째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행정명령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주 시련을 당하고 엄청난 혼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직장이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또 일터에 나가지 못하고 학교를 또 가지 못하고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시련이 닥쳤어요. 교회는 지금 그야말로 바벨론 포로 상태처럼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런 시련의 때에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기뻐해야 되는가? 이런 시련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복음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문들이 열려졌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회로 모이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 흩어질 줄은 모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계속 예배당에 그야말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만 와서 썬데이 크리스찬만 되어가지고 와서 그냥 쉽게 말해서 예배 드리는 도장 꽝 찍고 그냥 또 일주일 내내 세상 있고 이러니까 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또 흩어져야 됩니다. 그 흩어지는 것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딱 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숨겨져 있는데 결국은 복음에 유익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려운 시련이 지난 거 나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근데 변화는 오긴 올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하는 그 신문을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 거의 80% 이상이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지나고 나면 이제는 예배당에 갈 것이다. 교회에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문 조사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동안 예배 안 드리고 예수 안 믿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갈 것이다.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한다잖아요. 이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에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만 잘 되어지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파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에 영적인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영적 차원으로 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기뻐해야 돼요. 각성과 성찰과 준비 이런 걸 통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모이자 해도 잘 모이지 않으니까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번 흩어놔버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왜 기뻐해야 되느냐. 시련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오늘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련은 인내를 잉태합니다. 인내는 그런데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죠. 인내력은 시련을 통해서 쌓여지는 영적인 내공입니다. 우리는 흔히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참 가볍다 이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 좀 무거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을 건데 묵직하게 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을 건데 왜 저 사람이 가벼울까? 왜? 인내력이기 때문에. 참을성이 없고 인내력이 모자란 사람을 보고 가볍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의미에서 쉽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 한번 하고 안 되면 그냥 탁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 또 그리고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쉽게 화를 확 내버리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뭐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러면은 쉽게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이건 뭡니까? 다 사실은 인내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사람의 인격 중에 인내하는 거, 이건 참는다고 해서 그냥 참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참겠다 한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견디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사연을 들어보기 전에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참아야 돼요. 인내력이 없으면 불쑥불쑥 그냥 막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근데 인내력 없는 사람은 조금 지나고 난 뒤에 후회해요. 후회해요. 근데 여러분, 시련을 많이 겪어본 사람, 실패를 많이 당하고 큰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요, 인내합니다. 함부로 말 안 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 고난도 지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참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련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인내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학교 2학년 때 한자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그 한자 하나하나 글을 설명해 준 것을 제가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은 이 인내라는 이 한자는요, 참을 인자에 그 밑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칼도자 밑에 그 마음심자가 놓여있어요. 그러니까 참을 인자는 칼도자 밑에 마음심자가 놓여있어요. 이걸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시퍼런 칼날이 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확 찔린다는 거예요. 그 뜻이라는 거예요. 뭐 그 뜻인지 아닌지 몰라도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감정도 표현해서도 안 되고 요동해서도 안 된다. 화가 나도 참아야 된다. 감정이 상해도 참아야 된다. 죽은 듯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 칼것이 딱 들어있을 때 이걸 보고 참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뭐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 제가 기억에 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내는요, 공부로, 지식으로, 교리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거기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인내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중에 네 번째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인내는요, 정말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뭐를 받을 겁니까? 뭐 아무 훈련 받을 거 없는데 나 훈련 받는다 이거 훈련 됩니까? 시련과 역경이 올 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어려운 일들이 막 있을 때 무조건 참는 거, 그것도 인내를 할 수 있지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지금은 이 모양이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언젠가는 사람 되겠지 하고 참아주는 게 이게 인내력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셔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시겠지 하고 또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시련에 인내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스트레스를 잘 견디고 극복한다는 말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를 보니까 히포모네오 되어 있습니다. 히포모네오가 뭐냐면은 뭐뭐 밑에 머문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막 있을 때 그 밑에 머물러서 낑낑대면서 가만히 참는다는 거예요. 참고 있는다는 거예요. 견딜 때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못 견디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너무 친절하게 못 견디면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 그거 보면은요, 이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너무 친절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십시다. 막 스트레스인데 막 밑에서 머물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까무러쳐서 더 이상 못 견디면 하나님이 딱 지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력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대한 시련을 당하게 하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시켜 인내의 열매를 맺히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요. 그럼 뭐 믿음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편안한데 좋은 환경에 있는데 믿음이 쑥쑥 자라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이 올 때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시련이 있으면 열이 피하고 시련이 있으면 절이 피하고 이러니까 인내가 인내력도 생기지 않고 믿음도 자라지 않는 것이죠. 쉽게 금방 포기하고 참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다 보면은 그 결과가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교회도 유익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아 그렇구나.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참아낼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의 성품의 인격의 성령의 열매 인내력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야고보는 시련 자체를 기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련 자체는 좋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쓰지 않냐고 기쁘게 여기라 기쁨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련에 반드시 뭐라고요? 인내를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시련 당할 때 기뻐해야 되느냐?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상상도 못할 시련을 당했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서 당하신 시련과 역경과 고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련을 당하면서 기쁨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시련을 준 거예요. 그 이유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면 이 말이거든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무슨 씨를 보게 되느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씨를 얻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긴단 말은 무엇이죠? 영원한 영생이요 그 말씀이거든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슨 기쁨입니까? 그 기쁨.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무슨 기쁨을 바라봤습니까? 부활의 기쁨이죠. 부활의 기쁨.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고 본받는 것이 목표인데 여러분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나 예수님 닮을 겁니다. 나 예수님 본받습니다. 말로만 됩니까 그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시련을 견디고 참는 훈련이 예수님 닮고 예수님을 본받는 영적인 필수 코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는 것은 지식으로 이론은 안 돼요. 교리로 안 돼요. 예수님 닮는 것은 성경 공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에 인내할 때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그 39절 그 이하를 보면요 오른밤을 막거들 양 왼밤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악한 자 대적하지 말고 참고 사랑으로 이렇게 참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는 안 돼요. 유대인들의 그 참 이 생활 가운데에서 이 밤을 이렇게 왼밤을 이렇게 오른밤을 이렇게 치면은 왼밤을 돌려대서 만다는 말도 상상도 못할 그런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거든요. 왜 이렇게 하라는가?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예수님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나에게 잘해 주는 사람에게는 참 잘해 주는 게 너무 쉬워요. 근데 나를 어렵게 하고요, 적대시하고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하라는 거냐고요. 그건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 닮고 예수님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 닮고 천국에 가면은 아마 천국 문화 충격이 와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도저히 너무 기쁘게 못 여기겠습니다. 그래도 기뻐하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닮고 천국의 그 기쁨을 이제 이 땅에서도 사모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은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되느냐? 기도로 지혜를 얻어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 오늘 본문 이 5절에서 시작해서 저 밑에 쭉 11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구짖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시련이 올 때, 시험이 닥칠 때요, 기도를 통해서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자세와 태도 결단인데, 지혜는 절대로 교만한 자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신다 했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한다 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시련 후에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고난 이후에 사람이 겸손해져요. 물론 고난을 많이 받아도 예수와 믿는 사람은요 더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정말 마음에 모신 사람은요 큰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를 해보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가 그 사람에게 없어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과 느낌, 생각대로 죄의 성향대로 그냥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철저히 죄인 아닙니까? 자랑하고 허세가 있고 교만이 있고 자만으로 뭉쳐진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아주 과도하게 평가하는 그 내적인 경향, 죄로 뭉쳐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상요. 우리 사실 살만 하면 교만해집니다. 우리 인간은요. 형편 좀 나아지면 교만해요. 그런데요,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이 올 때에 참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시험과 시련이 막 올 때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금방 확인할 수 있죠.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나를 소외시키고 숨어버리는 사람, 시련과 막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소통을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더 섬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겸손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더 챙겨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왜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훈련시켜주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 시련의 목적은 뭐냐면 영적인 훈련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에 지배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실 시련과 고난과 역경 이거 왜 일어나는지 우리 잘 몰라요. 우리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또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음란과 방탕과 악한 일을 따르도록 계속 미혹하고 유혹한 이 마귀가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막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 마귀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계속해서 대적하여 싸우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데요. 이런 영적인 훈련은 뭐냐면은 우리 앞에 닥쳤던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불가능한 거 이건 영적인 현상이다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막 실망하고 이렇게 아니라 기쁘게 여기고 영적 생활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영적인 훈련을 받는 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지막 날에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참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주 동안은 에스겔서를 우리 묵상하면서요. 참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시련 극복할 수도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그들 의지 앞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회복과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는 기다리고 참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럴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다, 시련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앞으로 세상은 뭐 자꾸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놀랍게도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됩니까? 주님의 교회, 복음 전파의 그 놀라운 길들이 열리기 때문에 영적인 그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왜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시련을 기뻐해야 합니까?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 닮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로 지혜를 얻어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왜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강하게 훈련시켜주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잘 적용이 되어져서 정말 어떤 환경 어려운 시련 역경에 있어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시선을 딱 두고 맞추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모두 비록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위기 가운데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이 되어지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주시기를
사랑하는 예본 우리 가족 식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도 예수님의 시선을 꼭 의식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꼭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또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삶의 자리에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감동시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그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문제와 사건이 있어서 시련이 있어도 기뻐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았으니 이번 한 주 동안도 기뻐하기로 마음으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위에와 우리 예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시 일어나는 꼭두기처럼 나는 또다시 일어날 거야.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거칠은 세상 딛고 일어설 새